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로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 명절 첫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마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절은 한 나라나 민족의 전통적인 풍속으로 1년 중에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두고 온 국민이 즐겁게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민속 명절로는 설, 음력 정월 대보름, 그리고 단오, 한가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1년 주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참회자의 머리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되어 재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의 절기 때마다 예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과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기쁨을 기념하는 부활주일과 성탄절에는 흰색을 예전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령 강림주일에는 붉은색을 예전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3세기 초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활절 전 2, 3일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날짜가 계산됩니다.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뺀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참회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 사순절 40일에서는 그 날짜가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하신 때까지 40일이 걸렸던 사실에서 유래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땅이 심판받을 때에 이 땅에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금식했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기간이 40년이었으며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간도 모두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신 것을 본받아 희생하며 봉사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기와 절제를 하며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초기부터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순절의 중요성은 외형적인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면적인 준수의 비중이 더 큽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 사순절 전에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카니발 행사는 고대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행사였습니다. 농경 민족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동물의 가면을 쓰므로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악령을 쫓아버리는 주술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을 회유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 의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고기를 금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 말과는 다르게, 그 의미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육식을 하지 못하는 사순절이 되기 전에 집에 있는 고기를 다 먹어 치우자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육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금식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도 실컷 먹고 양껏 마시며 춤추고 즐기는 시간으로 주지육님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온갖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화려하게 꾸미고 가장 행렬을 벌이는 모습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날은 회사도 상점도 오전에만 문을 열고 오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가장 행렬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변장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파티를 하며 술을 퍼마십니다. 1년 중에 이날이 가장 포금하는 날이며 또한 자연 탈선도 폭증을 해서 카니발이 끝나고 몇 주간이 지난 뒤에는 카니발 베이비 때문에 산부인과가 터질 지경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광란의 파티가 된 지 오래되었고 심지어 광란의 파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사순절 동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의 수요일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쾌락에만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북부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년 2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리는 카니발 축제가 이슬람 배후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당나라에 임재의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자들에게 평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불, 살조사. 이 말을 풀어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살생을 금하는 종교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지게 언뜻 들으면 섬뜩하고 살기만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뜻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라는 말은 그 어떠한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뼈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와 법에 집착하면 불과 법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삶은 공동 소유와 공동 관리의 원칙에 따라 교인들 간에 궁핍한 사람이 없이 물질을 공유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재정은 바나바로 대표되는 자발적인 헌납자들을 통해서 확보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가 물질에 헌신적이고 또한 유무상통하였다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공동체가 물질에 헌신적이고 유무상통하던 본질과는 다르게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교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교회 앞에서 그들 못지않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받을까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 싶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챙겨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길을 곧게 하도록 부름 받았노라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잠시라도 자신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로 또는 메시아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령자의 삶을 충분히 충실히 살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 더 중요함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대조적인 성품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또한 도덕적이며 외부적으로 잘못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쓰레기요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행하며 악하고 방탕하고 불경건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씩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였고 세리는 13절 말씀에 멀리 서서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같이 올라갔지만 한 사람은 유대인의 뜰에서 또 한 사람은 바깥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들의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치 찬양 시편처럼 보이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찬양 시편에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죄인들, 구체적으로 말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기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들은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그리고 무식한 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자비와 은혜도 간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배척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있노라며 자신의 공덕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틀 금식을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금식을 율법보다 더 많이 한 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의 금욕적인 경건 관습을 이 비유 속에 등장한 바리새인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의 장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실제로는 대단한 것들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며 금식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쇼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장이 서는 날이면 얼굴을 희게 하고 또 헝클어진 머리로 구김살이 있는 옷을 입고 큰 거리에 나가서 관심과 주의를 끌며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 정기적인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회당에서는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기회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날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노라고 스스로 자족하며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바리새인 드리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준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11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두어들인 모든 산물, 즉 곡식과 과일, 또한 가축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 이르러 유태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 더욱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바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9쪽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로 드린 박하는 독특한 향내를 지닌 채소입니다. 유월절 쓴 나물의 양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독특한 향내로 인해서 회당의 방향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회향과 근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건 역시 양념과 향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이스라엘 농작물 중에서 매우 사소한 수확물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수확물까지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판하신 것은 그들의 세세한 11조 생활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미료나 양념까지도 세밀하게 11조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면하고 있고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긍휼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함에도 더 중요한 사랑의 실천보다 규율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마치 내가 철저히 금식 기도하며 11조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달라라는 자세로 요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부적인 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세세한 행위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더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란 바리새인의 엄격한 종교적인 헌신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범, 강도, 사기꾼들과 같이 자신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리와 같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리를 멸시하며 그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자신은 의롭고 세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지 않은 것,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중에 유아들이 볼 수 있는 뽀로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뽀로로가 새에 관한 책을 유심히 읽다가 하늘을 나는 새 그림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날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합니다. 마침내 지붕에 올라간 뽀로로가 지붕에서 비상을 합니다. 그런데 곧 떨어집니다. 참고로 뽀로로는 펭귄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날갯짓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크고 넓은 것을 날개에 부착을 해서 산 절벽에서 시도합니다. 나는가 싶더니 또다시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리한 꼬마 여우 에디가 만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처음엔 신이 났지만 곧 불이 꺼지고 지상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좌절한 뽀로로에게 백곰 포비가 말합니다. 하늘은 아니지만 내가 날 수 있는 곳이 있어 라고 말하며 뽀로로를 바닷가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라면 너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뽀로로가 주저하자 여기서 한번 멋지게 뛰어가 봐 하고 용기를 줍니다. 뽀로로는 저만치 뒤로 물러갔다가 절벽으로 뛰어가 허공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곧 공포로 바뀌고 뽀로로는 바다로 떨어집니다. 우리 불쌍한 뽀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뀐 장면에 바다에 빠진 뽀로로가 신나는 표정으로 바닷속을 누비며 물고기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설자의 마지막 멘트가 나옵니다. 오늘 뽀로로는 바닷속을 하늘처럼 훨훨 날았습니다. 유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삶의 깊은 철학이 담긴 내용입니다. 자신이 새와 같지 않음을 받아들일 때에 뽀로로는 하늘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하늘처럼 훨훨 날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에 물속을 하늘처럼 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삶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훨훨 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교회 주방에서 봉사자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훨훨 날 수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예배 공간을 청소하면서 즐겁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가정에 장례가 날 때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위로하고 조문하는 일로 기쁘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몰려오는 차량을 안내하면서 날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늘을 날듯이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며 훨훨 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이처럼 훨훨 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아주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 부서의 일만이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에 교만과 오만의 탑을 청산할 수 있고 또한 비교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재산, 동일한 물질과 동일한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섬김의 자리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겸손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교만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신만 모르는 안타까움입니다. 새끼니 밥을 먹듯 습관에 매여서 자신과 타인이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고 단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세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의 근원지임을 실토하고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리는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치면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세리의 이러한 모습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범해온 죄 많은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세리장 사케오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면서 이방인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제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매국노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회심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자신이 동족들로부터 착복한 금액에다가 배상액까지 부과하여 갚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그의 기도와 그의 행동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러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 어떤 자기 치아, 자기 칭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한 열거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세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만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평가로 오늘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의 참회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100점, 바리새인은 80점으로 점수가 매겨진 것이 아니라 둘 중에서 세리의 손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온갖 공로와 업적을 다 갖고 있던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었고 또한 죄인의 대명사 같은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높아지는 최상의 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복음서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실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면서 외식하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결국은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이의 진심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찾아 읽은 복음서 말씀의 핵심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가 있고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로운 척해도 삶의 열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폭로하고 돈을 좋아하고 큰 건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한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2000년 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즉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 내용을 더 확고하게 하고 또한 이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적 교훈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15년도 사순절을 진실로 참회의 시간으로 삼아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 내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수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올 사순절 기간 동안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금식을 하며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살뜰히 돌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했다는 것에, 금식했다는 것에,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았다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사순절을 보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실로 주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고백하고 사순절에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주님의 중심이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순절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인과 나의 다름을 틀렸다고 고집하며 내 행위만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말뿐인 모습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겸손하며 진실로 정직하며 진실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내적 외적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15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절기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세리처럼 의롭다 여김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